역사 고전 강의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부제가 그렇습니다. 이 책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고전 강의는 2012년에 출간된 책이죠. 2011년에 강의를 하고 2012년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의 사적인 인생사에서 보면 역사 고전 강의는 굉장한 책입니다. 뭐 사적인 삶에서의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에게는 중요한 책이다. 네, 역사 고전 강의. 우선 역사고전 강의를 이렇게 해설하기에 앞서서 왜 이걸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역사고전 강의는 철학고전 강의와는 달리 철학고전 강의에서 다룬 책들은 사실 따로 많이 공부를 이렇게 한 15년 정도 하나의 텍스트를 15년 정도 최소한 읽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강의할 무렵이나 지금이나 그 텍스트들에 대한 저의 관점 또는 해석 이런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헤겔 정신현상학 또는 엔치클로페디 이런 책들에 대한 관점이 제가 그거를 처음 읽었던 게 1990년이니까 30년 전인데 그때 선생님께 배우고 또 그 뒤로도 제가 혼자서 읽고 그 텍스트를 정신현상을 보는 하나의 번역이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의 관점이 두 번 정도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에 정신현상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읽으면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0년 정도를 더 읽을 기력이 남아있는지 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저에게 남아있는지가 의아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정신현상학을 다룬 해설서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출간되거나 하면 구입해서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서양의 그 전문적인 연구자들도 더 이상의 해석이 나오는 것도 없고 좀 요즘에 새롭게 그 분야에 진입해 들어와서 연구하는 이른바 신진학자들, 40대의 학자들 이렇게 쓴 걸 보면 얘는 과거에 나왔던 거 이러이러한 점 그냥 복습하고 있는 수준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철학고전 강의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뭐 개정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글쎄 텍스트를 보는 관점 자체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개정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만하죠, 제가 지금. 그런데 역사고전 강의는 벌써 책이 출간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아, 역사책 10년 지난 걸 역사책도 아니고 역사 고전 강의니까 괜찮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고 또는 업데이트는 차치하고 거의 업그레이드를 기계를 새로 바꿔야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늘 역사 고전 강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거시기 해야 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거식이라는 말로서 모든 걸 표현하겠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역사책 자체가 업데이트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던 터에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그 고급 철학 연습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상사의 강의예요. 어떤 점에서는 역사고전 강의에서 다뤘던 것들을 좀 넓게 또 깊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냥 역사고전 강의를 업데이트 하기보다는 사상사 강의를 해서 그걸 책으로 내는 것으로서 업데이트를 대신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이 역사고정강의라는 이 책 자체를 뭐 그럼 절판시켜야지 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 낡은 얘기고 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역시 제가 이 좋아하는 역사, 제 전공이 또 사실 역사철학 아닙니까? 역사사회철학인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아 이거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아 역시 잘 쓰여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점에서는 크게 기본적인 틀과 뼈대와 자잘한 그 해석들 또는 히스토리컬 팩트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 역사 철학적 시각이랄까요? 그거는 크게 개정할 부분이 없고 해서 여전히 이 책은 유효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이 해설 녹음을 시도하는 게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 시간, 역사고정강의 첫 시간에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역사적 태도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앞서 경험한 사람들이나 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통해서 내 판단의 근거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다. 우리 이거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 일상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하지. 뭐 남한테 물어볼 거 없이 내가 그냥 해오던 대로 하지. 그런 것이 훨씬 많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적어도 이 녹음을 듣는 이 음성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그 통사가 있죠. 이게 지금 통사라고 하면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사건과 인물을 익히는 방식, 가장 흔한 방식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우면 대개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안 배운 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그 교과 과정에 그 변화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어떤 잘 아는 사람의 그 자녀에게 뭐 수학을 좀 이렇게 수학 공부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도 그 고등학교 다닌 지가 꽤 10여 년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졌다. 요즘엔 창의력 중심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범위가 좁아졌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공부를 배우는 양이. 그리고 창의적으로 수학 시간에 뭘 창의를 하죠? 저도 문과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학은 할 만큼은 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배우는 양이 적으니까 시험에 출제를 할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가 저한테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저 구석기 시대부터 한국사를 한다. 그럼 구석기 시대부터 노태우까지가 시험범이다. 그럼 거기서 50문제를 내자면 정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비비 꼬지 않아도 50문제 출제할 수 있죠. 구석기부터 노태우까지면. 그런데 만약에 배우는 게 저 구한말부터 노태우까지다. 거기서 50문제 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별력이라는 이른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자잘한 꼬아내는 문제들이 수학에서도 출제되기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과연 창의력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창의력이 없어서 그 창의력 교육에 대해서 회의적인지 모르겠지만 역사도 마찬가지죠. 많이 배워야 되죠. 많이 읽어야 되죠. 어쨌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사건과 인물을 익히는 방식이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면 이게 바로 이제 암기 과목으로서의 역사가 되죠. 또 각국의 역사, 각국사, 주제사, 부문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각국사하고 주제사, 부문사 좀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이제 영역이 다를 뿐이죠. 주제사나 부문사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역사를 그 주제를 다룬 그 주제에 해당하는 전체 역사를 살펴보는 주제 중심의 역사책 읽기. 네. 그 다음에 이제 각국사가 있죠. 그리고 연표와 지도가 있고 글로벌 히스토리에 속하는 책들이 있기. 이렇게 지금 이번에 제가 역사 고정 강의 이거 녹음을 하면서 동시에 저 옥스퍼드 세계사 이재만 군이 번역한 옥스퍼드 세계사도 함께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옥스퍼드 세계사가 바로 글로벌 히스토리를 추구하는 그런 책이죠. 글로벌 히스토리. 글로벌 히스토리 지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역사 고정 강의를 뭐 20번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여기 옥스퍼드 세계사도 대강 20번 정도 나눠서 분량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녹음 파일 분량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히스토리에 속하는 책들을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역사 고전이라고 하는 또는 역사 철학 고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역사 철학 고전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궁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는데 읽어보면 다 허황된 얘기들인데 어떤 때면 그렇게 허황된 얘기를 읽고 그 논문도 쓰고 그랬던 저 자신이 좀 속된 말로 쪽팔립니다. 그것이 전부이냐. 제가 역사 철학 고전들 읽고 논문 쓸 때만 해도 글로벌 히스토리라는 건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분야가 가장 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은 대체로 이러한데 저는 처음 역사책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는 뭐 통사부터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글로벌 히스토리에 속하는 책들부터 읽으라고 권합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시대에는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만 군이 번역한 옥스퍼드 세계사 이런 책 되게 좋아요. 뭐 나는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안 읽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착각이에요. 그건 정말로. 예술도 시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술을 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예술을 하는 것 차이가 있죠. 타고난 재주만 가지고 모르겠어요. 음악하는, 성악하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성악은 뭐예요? 성악하는 사람은 창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악가나 기악가, 조성진, 쇼팽 뭐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조성진 씨는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주자잖아요. 조수미 씨는 자기가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이 악기인 사람이고. 근데 조각하는 사람, 회화를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창작하는 사람이잖아요. 창작하는 사람이 역사를 모른다? 그냥 하다못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초상화를 그린다 해도 그건 창작이에요. 무엇을 볼 것인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물론 그런 어쨌든 작곡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창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볼 기회가 아주 극소수로 있었는데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카피어, 베끼는 사람. 음악가들은 감탄의 대상이긴 하지만 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창작 예술가는 아니죠. 그렇죠? 네. 무엇을 모방하는가? 이념을 모방해야 된다. 이념을 모방하는 것은 뭐냐? 즉 역사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단면을 잘라서 이 사태의 어떤 국면을 잘라서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 위대한 창작자가 되고 싶다. 그럼 역사. 글로벌 히스토리에 속하는 이 옥스퍼드 세계사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과목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떠한 capability, 즉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인가. capability 아닌가? ability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그냥 독일어 크라프트 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역사책을 읽어야죠.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지리학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유럽이나 유럽에 지금 독일하고 벨기에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이 죽고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죠. 우리가 고등학교 그 지리 시간에 배웠던 루르 공업지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곳인데 그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도이칠란트의 그 지역은 정말 서부 독일이라고 흔히 부르는 지역인데 문제는 이 동네가 서유럽의 하천이 말입니다. 연중 최대 유량하고 연중 최소 유량의 비율, 그걸 하상계수라고 그러는데 하상계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치수 사업을 잘했다 해도 그 하상계수의 바탕을 두고 하지 않았겠어요? 갑작스러운 홍수에 대비한 제방 등이 미비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지역에는 그렇고 우리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지역은 아주 그런 일은 엄청 잘하는 달인들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 한국, 일본, 뭐 베트남, 어떤 태국, 그다음에 이집트 이런데 그런데 또 북아메리카 대륙의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화재가 끝없이 정말 20년 전에 거기 가서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칼시스티그라고 하는 기상관측소에서 24시간 동안 144mm가 왔다 그렇게 강수량을 보고했는데 그게 이제 기록을 깼답니다. 그 기록이 언제적 기록이냐면 1947년에 82.7mm 기록을 깬 거래요. 웃기죠? 144.8mm 온 거 같고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냐? 한국에서 하루에 가장 많이 비가 온 24시간 동안 그 비가 온 것이 2020년 7월, 작년 7월에 고성군에서 330mm입니다. 두 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 되잖아요. 한국은 뭐 순간 강우량 엄청난 나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기상 전문가들이 500년에서 100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올 만한 재난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10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게 오죠. 그 동네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싹 바꿔야 돼요. 그게 유럽 사람들이 그 지금 글로벌 히스토리 이런 거 보면 유럽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자연 뭐 이런 거 그러고 얘기할 때 비터 포겔의 수력사회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유럽은 강수량이 연중 일정하고 폭우가 쏟아지지도 않고 뭐 그래서 대규모 하천에다가 대규모 공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주의 국가가 발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수력사회의 이론이에요. 하이드로닉 시어리라고. 그 대신에 나일강이나 황허, 그러니까 황하 이런 데는 홍수가 잦고 그러니까 대규모 치수사업이 필요해서 전체주의 국가가 발전했다. 그런 이론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이론이 그러니까 지네가 민주국가고 동아시아나 이집트 이런 데는 독재국가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유럽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그런 대규모 홍수도 그렇고 정말 국가가 국민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동원하고 자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자면 폴리티컬 레짐, 정치체제 자체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초반에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은 독재다, 뭐 국민 개개인의 뭐 정보를 다 수집하고 어쩐다, 작년에 그런 헛소리들 삐약삐약 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갔죠. 제가 좀 약간 고소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안 되고요. 저 그렇게 인권적으로 안 좋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연을 너무 쉽게 보고 살아왔죠. 그리고 이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을, 이 홍수 피해를 입는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거를 갖다 무슨 정치체제의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아니즘하고 연결지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좀 얕잡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상계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지금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로는, 기존의 사회 간접시설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게 바로 이제 글로벌 히스토리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고정 강의에서 보면은 역사고정 강의 읽을 때 이게 아주 공들여서 써놓은 부분이 목차예요. 목차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통 다른 그 일반적인 목차는 아니죠. 보면은 목차가 서술형으로 되어 있죠.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 이름, 그 목차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목차 이제 굵은 글씨가 있고, 이게 고대 지중해 세계와 폴리스 시대, 여기 파트 1, 그 다음에 로마와 중세 가톨릭 제국 시대 파트 2,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 말, 여기 파트 3, 그 다음에 파트 4, 제 1, 2차 세계대전과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요 네 개의 시대 구분은 제가 이제 지금 고급철학 연습 사상사를 하는 시대 구분의 바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고대 지중해 세계와 폴리스 시대, 그러면 플라톤까지를 보는 거고, 로마와 중세 가톨릭 제국 시대, 여기는 헬레니즘 시대부터 시작을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고정 강의를 처음 읽는 분들은 이거 조금 어거지인데 네가 뭐 잘났다고 임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요 목차를 한번 쫙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 목차를 딱 써보면 아, 세계사가 이렇게 가는구나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늠하실 수가 있어요. 목차를 한번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1강 들어갈 때부터 이 목차의 내용을 좀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 1강, 제 2강, 제 3강 각각의 강의에 요약문을 목차로 달아놨어요. 요약문을 목차로 달아놨어요. 그냥 제목, 역사책 보면 제목이 뻔하잖아요. 뭐 운명의 흥성, 뭐 그다음에 뭐 어디에 쇠퇴 아니면 흥성, 뭐 발전,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역사책에서. 그래서 그렇게 쓰기는 참 싫고,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달아놨습니다. 요걸 한번 쭉 써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히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옥스퍼드 세계사. 이재만 군은 그 역자우기를 아주 잘 쓰죠. 역자우기를 잠깐 보면은 이 책이 운명 이전 인간은 물론이고 우주 지구 환경, 기후, 생명체, 질병 등 비인간 동인들까지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나 제가 아까 그 통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사건과 인물을 익히는 방식 그랬잖아요. 그게 사건과 인물을 익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우주, 지구, 환경, 기후, 생명체, 질병 등 비인간 동인 또는 비인간 행위자라고 그러죠. Non-human actor. 네, 비인간 동인들까지 포괄해야 역사책이고. 그래서 이 책은 철진한 서구 중심주의가 있는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예, 철진한이라고 딱돼 있어요. 이재만 씨 역사 전공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하나 알려드려요. 역자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이재만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했고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학을 전공한 거 맞아요. 그런데 원래 이 공과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재만 군이. 근데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역사를 복수 전공한 사람이에요. 공과대학 다녀본 사람은 다알 거예요. 그거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 근데 공과대학도 하고 역사학과 복수 전공을 했는데 두 개를 다 어렵지 않게 전공을 해낸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알았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열등감 딱, 이게 보면 열등감 확 느껴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점은 이 다양성이 저자들 각각의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그래서 이책 자체가 세계사 전체를 조망하는 데 필요한 시각의 다양성을 예증하는 셈이다. 또이 책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날을 전망할 때 유념해야 할두 가지 중요한 장기 추세를 알려준다. 하나는 인류가 처음부터 줄곧 자연에 속박된 존재였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는 우리가 오만하게도 자연의 한계를 시험하려다 파국을 자초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른 하나는 때때로 창궐하여 문명과 사회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전염병의 위력이다. 저자들이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 서술하듯이 패스트, 두창, 출혈열,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은 인구를 급감시키고 경제를 마비시켜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네. 그리고 이 옥스퍼드 세계사 요 책은 제1부가 빙하의 자식들, 제2부가 점토와 금속으로, 제3부 제국들의 진동, 제4부 기후의 반전, 제5부 대가속. 예, 제 역사 고정 강의는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책은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각 파트가 챕터가 3개예요. 그래서 다 해서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 제1부는 2개구나. 요것들을 적절하게 쪼개서 역사 고정 강의와 이것을 대체로 이렇게 서로 병행하게 진도를 맞춰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분과 함께 또는 자기 뭐 가족과 함께 역사책을 처음 접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일단 역사 고정 강의는 그림이 없으니까 혼자 읽으시고 옥스퍼드 세계사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옥스퍼드 세계사를 준비해서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읽을 분량을 제가 매주 두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 제 설명을 듣고 아, 요 부분을 이번 주에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또 되새겨보고 이게 입으로 한번 연습을 멜레테 연습을 해보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역사책은 왜 읽어야 되는가? 누구나 알아야 된다. 역사를 아는 게 인간의 기본 상식이다. 그다음에 특히나 뭔가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역사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옥스퍼드 세계사 뒤에 옮긴 이의 말, 그 부분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옥스퍼드 세계사를 어디서 떠들 기회가 없었는데, 읽긴 읽었는데, 떠들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런 기회를 제 책의 해설을 핑계 삼아서 떠들 기회가 생겨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학 가르칠 때보다 역사 가르칠 때가 더 좋아요. 철학은 따분해, 괴로워, 힘들어. 근데 역사는 생기 있고 아주 막 이렇게 저도 역사책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좀 그걸 뭐라 그러죠? 새로운 걸 배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예? 역사적 태도와 통찰이 이렇게 생겨나서 내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마련하지 않은 분들은 옥스퍼드 세계사 역사고정 강의 또 마련하셔야지. 아니, 아무려면 좀 마련하시고 옥스퍼드 세계사를 마련해서 제 얘기를 듣고 함께, 철학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옥스퍼드 세계사 이번에 역사고정 강의 해설 녹음을 들으면서 함께 읽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